2006년에 CF 한 편이 있었는데요. 꽤 히트를 쳤던 CF가 있습니다. 그 CF가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는데 문구가 딱 있는데 뭐냐면요. 내일 뭐 입지? 라는 문구를 썼던 의류회사 광고였습니다. 네, 기억이 안 나는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시면 제 그다음 뒤에를 못 이어나가는데 네, 그런 의류 광고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남자 여자가 이렇게 있는데요. 조금 약간 선정적이긴 했습니다. 그 옥상에 올라갔는데 남자의 옷을 여자가 이렇게 탁 이렇게 막 휘저으면서 이렇게 이제 뭐래 이렇게 벗깁니다. 그러면 다 선정적이죠. 벌써부터요. 다 벗기지 않습니다. 네. 옷을 이렇게 여기다가 자켓을 제일 위에 있는 자켓을 했는데 이 자켓을 던져 버립니다. 어디로? 옥상에서 밑으로 이렇게 던져 버리는데 그 남자가 멀찌감치 멀어지는 자기 자켓을 보면서 외칩니다. 내일 뭐 입지? 이렇게 외칩니다. 그랬던 CF 광고가 있습니다. 참 어이가 없죠? 아, 네. 상표는 TN땡티, 네. 라는 TN땡티 이런 이제 의류 광고였는데요. 그 문구가 꽤 히트쳐서 뭐 패러디도 나오고 뭐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내일 뭐 입지? 아, 네. 이 고민을 했던 게 2006년에 했던 CF만이 아니라 저희 집에도 있습니다. 어떤 저희 집에 한 분은 내일 뭐 입지를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분께서는 다음 날 어디 나갈 일이 있거나 뭐 집에 있거나 가까운 데 가는 데는 상관없는데 다음 날 어디 갈 일이 있거나 누굴 만나게 되면 옷방에 가서 이렇게 서서 봅니다. 아, 내일 뭐 입지? 이렇게 보기 한참 봅니다. 한참 서서 그 옷을 막 고르다가 여러 벌을 꺼내놓고 이거 입을까 저거 입을까 하다가 하는 말이 그 다음 말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 입을 게 없네. 제가 아무리 봐도 그럼 저는 옆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옷이 이렇게 많은데 왜 입을 게 없냐고. 그러면 그 분께서 이렇게 얘기하죠. 내일 입을 옷이 없다고. 네. 내일 입을 옷이 없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분명히 저의 옷보다 한 3배는 많은데, 네, 옷장에 걸려있는 게 3배는 많은데 왜 입을 옷이 없을까?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네. 제가 어저께 허락 맞고 이 예화를 세우는 중입니다. 내일 당신의 이야기를 할 것이니 용서해 주기를 바란다. 먼저 레퍼토리를 쭉 얘기하고 왔습니다. 네, 그래서 뭐 걱정 없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이야기가 저희 집 얘기이만은 아닐 겁니다. 네. 네, 여기 계신 우리 여성분들께서는 다들 집에 가면 옷들이 이렇게 많은데 왜 내일 입을 옷은 없는지, 네, 너무나도 아이러니한. 그래서 핸드폰이나 아니면은 뭐 백화점이나 뭐 쇼핑몰을 가면 옷이 이렇게 많고 너무나도 사고 싶은 옷은 많은데 왜 우리 집에는 내일 입을 옷이 없는지. 그렇죠. 네. 반대로 남성분들은 제 마음에 공감하시리라 생각됩니다. 무슨 옷이 이렇게 많은데 집에 구두가 이렇게 많은데 왜 입을 옷도 없고 구두도 없고. 네, 그 옷이랑 그 구두랑 안 맞는데 지금 이 남성은 알지도 못하고, 네, 그런 현실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내일 뭐 입지? 아, 네, 내일 뭐 입지라고 제 아내가 얘기하지만 저에게도 고민이 있습니다. 뭘까요? 내일 뭐 먹지? 감사합니다. 저를 너무 잘 알아주셔가지고. 내일 뭐 먹지? 아, 어제는 족발을 먹었는데 내일 또 뭐 먹나? 내일 점심은 뭘 먹나? 네. 요즘에 또 한창 이렇게 TV나 이런 거 보면 먹방이라 그래서 맛있는 것들을 매일 먹는 이런 방송들이 많이 나오는데 내일은 저거를 먹어야 되나? 이런 고민들이 있습니다. 네. 우스운 얘기지만 저에게는 고민일 수도 있는 것들이죠.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먹을까? 오늘의 본문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이걸 한 단어로 조금 이렇게 조금 더 어렵게 얘기하면 염려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뭐 옷 입는 게 무슨 염려야 라고 생각했지만 오늘 성경에서 얘기하는 입을까 먹을까 마실까는 염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 34절을 보면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일 뭐 입지 생각지 말고 내일 입을 옷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라는 거겠죠. 사실 오늘 읽었던 6장 34절은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7장까지 이어지는 내용의 한 부분입니다. 5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예수님께서 한정된 공간에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산이라는 공간이죠. 이 공간은 세상과 구별된 공간이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세상, 즉 살아가던 일상에서 동떨어진 곳으로 와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누구한테 하시냐면 제자들입니다. 그래서 보통 산상수훈을 우리는 제자도에 대한 제자들이 가야 할 길에 대한 이야기라고도 성경을 읽곤 합니다. 마태복음 5장을 시작하는 가장 첫 번째 이 산으로 불러들여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8가지의 복, 뭐죠? 팔복이라는 겁니다. 팔복 다들 읽어보셨을 겁니다. 그 팔복을 읽어보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이런 복을 나도 누렸으면 좋겠다 라는 마음이 드시는 분은 대단하신 분입니다. 네. 네, 이게 무슨 복이야 라고 생각이 들어야 적절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의 개념, 내가 받고 싶은 복은 사실 이건 아니야 라는 생각이 사실 이 복에 들어있는 개념이죠. 근데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1절에 얘기했듯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따로 산에 불러서 야 너희가 가야 될 길이야 이게 복이야 라고 팔복을 먼저 선포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그 팔복은 세상의 기준에 맞추면 복이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길에 맞추어 보자면 지극히 그것은 진정한 복일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다른, 어찌 보면 세상과 다른 그 복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하여 말씀해 주셨죠. 복이 무엇인지 그렇게 제자들에게 복이 무엇인지 말하고 난 뒤에 6장으로 넘어오면 구제와 기도, 금식에 대한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간략하게 얘기하자면 구제할 때에도, 기도할 때에도, 금식할 때에도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 아시니 하나님만 보고 이 일들을 행하라라는 거죠.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이 말씀은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즉 기도를 열심히 하고 구제하고 금식하는 모든 일들이 사람 앞에서가 아닌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함을 말씀해 주고 있죠. 그 뒤에 나오는 본문이 오늘 본문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34절이 6장의 마지막 절인데요. 그 34절의 마지막 절의 단락이 19절부터 시작됩니다. 우리 19절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6장 1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아멘.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마라. 무슨 얘기를 할까라는 이야기로 다시 한 번 더 이 기출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대한 이야기를 함에 있어서 그 뒤에 나오는 문장이 사실 핵심이라고 볼 수 있을 건데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라고 말이죠. 이 이야기는 보물에 대한 얘기라기보다는 너의 마음이 땅에 있는가 아니면 하늘에 있는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갈 마음이 있는가 아니면 아직도 뒤를 돌아보고 살아가고 있진 않는가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 마음, 두 마음, 땅에 대한 마음,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갈팡질팡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던지는 이 화두는 즉 이들에게 너희가 하나를 정해야 될 것이야 라는 이야기로 접어듭니다. 근데 그곳에 나오는 단락 가운데 오늘 읽었던 19절부터 34절의 단락 가운데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있는데 한 단어가 염려입니다. 우리 한 절만 좀 읽어보겠습니다. 25절인데요. 25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아멘. 하나님께서는 중심, 그것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너희의 삶의 방향이 바뀐다라고 얘기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25절 위에 보면요.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여기 재물이라고 나와 있는 단어는 재물, 돈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우리의 욕심을 형상화한 것이 돈일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즉 너의 삶 그 자체를 하나님 중심으로 맞출 것이냐, 제자로서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은 세상에 머물러 있던 그 상태, 이전에 너의 욕심을 채워가던 그 삶, 예전에 너희 사람, 세상 사람들이 동일하게 했던 그 행동들, 그것대로 살아갈 것이냐의 문제 앞에 제자들에게 던지는 이야기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32절에 보면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이방인들이 구하는 게 어떠한 것이죠?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입니다. 삶의 방향이 내가 어떻게 하면 잘 먹을까? 채울까? 입을까? 라는 것으로 채워져 있다면 하나님을 볼 여력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무것도 하지 말고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는데 그냥 살면 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결코 아닐 겁니다. 오늘 팔복에서부터 시작해서 7장에 이르는 모든 내용이 주목하고 있고 한 곳으로 향하고 있는 결론은 뭐냐면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아니 교회도 다니고 예수도 믿고 오늘 제자들은 산까지 쫓아왔는데 예수님이 중심이 아니면 누구야? 라고 생각하겠지만 우리의 마음은 늘 언제나 이것으로 갈등하고 살아가지요.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수십 년 신앙생활했지만 여전히 갈등이 있습니다. 염려가 있습니다. 세상 살아가면서 예수 믿지만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는 염려와 근심이 우리의 마음에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으면 아무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없어진다라고 믿고 교회에 왔는데 교회 와보니 다 거짓이더라 라는 생각이 들으시는 분도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왜 근심이 없을까? 왜 염려가 없을까? 그 염려와 근심을 끌어안고 우리는 날마다 기도하는 것이죠. 그 염려와 근심 앞에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반응하고 생각하고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던지고 말씀해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 삶이 하나님 앞에서 있다라는 것이죠. 믿고 살아가도 더 잘 될 수도 있고 때로는 세상적으로 말로는 더 잘 되기도 하겠지만 성공하기도 하겠지만 더 안 될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런 우리에게 화두를 던지는 이야기가 3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33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종종 우리는 이 말씀을 읽고 나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열심히 믿으면 내가 교회 생활하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살아가면 내 모든 것 하나님이 더해주시겠지.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얘기하는 더해주시겠다라는 이야기를 담아내고 있진 않습니다. 네가 진짜 하나님 쫓아올 마음이 있느냐? 네가 정말 제자된 것 깨닫느냐? 네가 정말 먼저 그 나라의 백성다운 것을 알고 있니? 라고 우리에게 던져주는 내용일 겁니다. 그 백성으로 살아가기에 우리에게 어떠한 당위나 각오나 비장함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아 그래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니 이렇게 살아야지 저렇게 살아야지에 대한 결단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오늘 하루를 치열하게 살아가 보라는 얘기입니다. 앞에 이야기했던 기도하고 금식하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그 제자도의 삶을 오늘 하루를 세상과 반대되는 삶 속에 살아내보라. 정말 네가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인지를 세상 가운데서 한번 살아내보라는 겁니다. 그런 뒤에 34절이 그렇게 말씀하죠.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그 하루가 어떻게 된다라고 말씀합니까? 괴로운 날이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니 예수 믿으면 행복해지려고 믿었는데 왜 괴로운 날이 되지요? 세상이 얼마나 거짓된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보여지는 겁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는 세상에 행복했던 일들이 많습니다. 돈을 벌으면 그 돈으로 행복함을 누렸고 내가 내 가진 것들이 점점 쌓이면 그것이 행복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나니 그게 행복이 아님을 깨닫고 세상이 얼마나 거짓됨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해 주는 단락이 세상의 괴로움이라는 것이죠. 염려라는 것이죠. 어떤 이유에서 이게 염려가 될까요? 보면 앞에 이야기, 즉 우리가 읽었던 34절 앞에 그리고 19절 사이에 나오는 이 말씀이 공중나는 새를 보라, 들의 들풀을 보라. 그들은 먹는 것도 입히는 것도 없는데 다 살아가지 않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에게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26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6절입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여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아멘. 너희 존재가 무엇이냐라고 물어봅니다.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너희 존재는 어떻게 바뀌었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존재로 바뀌지 않았느냐. 하나님이 그 새들보다 그 밑에 나오는 단락에 백합화보다 너희를 귀하게 여기지 않느냐. 그럼 하나님이 무엇을 주시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이러한 싸움이 있습니다. 믿음이 적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다시 한 번 더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희가 살아가는 삶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 실력이, 즉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실력이 한 번에 생기느냐?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실력은 쌓이게 되어 있죠. 매일 이러한 싸움들을 할 것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는 이 고백과 공중나는 새 그리고 들풀의 백합화를 입히시는 하나님의 그 삶 가운데에서 나는 왜 이렇게 고달플까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아니 새도 먹이시는 하나님이고 들풀도 입히시는 하나님인데 왜 내 삶은 괴롭고 염려가 있나라는 것을 매일 마주대하게 됩니다. 세상에 그 공갈 앞에 우리는 항복하고 맙니다. 하나님이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 때로는 그 뜻을 따라서 결정하고 선택하는 문제를 오늘 이 이야기로 전하고 있지 않습니다. 살면서 배워보라는 겁니다.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진실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얻만큼 거룩함으로 지켜나가시는지를 살면서 배워가고, 세상이 우리를 협박하여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는지를, 세상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얼마나 거짓된지를 살면서 경험해 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 그렇게 살아가면 우리가 배우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나 신실한지를 배워갈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값진지를 배워가는 것이죠. 배운다고 그러면 그 다음 염려가 사라지느냐? 그렇진 않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우리를 위협하고 유혹합니다. 사람들 속에 거진, 그런 시험들 속에 우리는 거진 지고 맙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요구가 얼마나 깊고 큰지는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때로는 어린아이가 사탕 발림에 넘어가듯이 사탕이 얼마나 달콤한지를 알기에 그 세상의 거짓 앞에 우리는 매일 집니다. 그게 현실이죠. 나는 무장하고 올해 우리 표어처럼 새로운 마음으로 다짐하고 결단하지만 우리나라 말 속담에 작심 3일, 3일 가면 많이 간 겁니다. 하루를 못 넘기는 게 우리죠. 예수 믿겠노라고 하루에 성경 5장, 10장 읽겠노라고 결심하고 시작했지만 12일이 지났는데 우리의 결심은 와르르르 무너지는 것이 현실이죠. 그러나 그런 것들을 통하여 배우게 되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지고 세상 앞에 우리가 무릎 꿇는다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구나.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치 아니하시는구나. 내가 결심하고 다짐하지만 그 다짐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메어 인도하시는구나를 깨닫게 된다라는 것이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는 요구 앞에 서는 것일 겁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데 믿음으로 반응해내는 삶 말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시험,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왜 시험이 없겠습니까? 예수 믿고 나면 오히려 더 시험이 많은 것 같이 느껴집니다. 주일을 성수를 해야 될 것 같고 성경을 읽고 말씀을 대로 살아가야 될 것 같은 우리의 인생 속에 시험거리는 오히려 더 많이 찾아올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시험 앞에 오늘 야고보서의 말씀처럼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다고 말합니다. 그 인내는 결국 우리를 구비하여 온전하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낸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짜잔 하고 주시는 게 아니라 하루를 살아내본 사람이 갖는 경험입니다. 그 경험은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그래 세상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그 나라와 그의 의가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가 큰지를 깨닫게 되는 순간인 것이죠. 환난 속에서 시험 속에서 인내와 연단이 결국 우리를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힘인 능력으로 만들어준다라는 것이죠. 그 비열한 세상 가운데 때로는 거짓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참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거짓 앞에 속게 되면 그 속음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되죠.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누구도 넘어지지 않고 바로 서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넘어지면서 배웁니다. 쓰러지면서 배우고 울면서 배웁니다. 배우면서 뭘 하죠? 그리스도를 믿고 나아가는 삶이 진짜 복된 삶인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진짜 아버지인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저희 집에 아들이 있습니다. 갑자기 네 아들이 있습니다. 요즘 부쩍 자라나서 아직 기어다니는 정도이지만 안고 있으면 의사 표현을 합니다. 이거 싫다, 저거 좋다, 저기로 가자, 이러로 가자라는 것을 뭐 이렇게 지시하진 않지만 표정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땡깡 부리며 이제 표현합니다. 어느 날 그 아이가 아기가 한숨을 푹 내쉬며 이제 제가 열심히 일해서 팍 값이라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버지, 이런 마음으로 저를 쳐다보고 있다면 제가 뭐라고 얘기할까? 아이고 기특한 것 많이 컸구나, 그래 나가서 밥값을 벌어와라, 이렇게 얘기하면 아버지가 아닙니다. 그걸 어떻게 얘기하죠? 주는 밥이나 잘 먹고 잘 자라라 이놈아, 이렇게 이야기해야 됩니다. 지금은 그럴 때이죠.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 아이가 자라는 데 있어서 공부를 잘하건 못하건 성공하건 성공하지 않건 그 아들은 제 아들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이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뭔가를 잘해낸다고 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더 높아지느냐? 높아집니다. 그러나 실패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실추되지 않음을 깨달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깨지고 넘어지고 실패하고 올 한 해도 여지없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족한 나의 모습을 발견한 그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두 팔 벌리고 우리를 안아주실 수 있는, 끝까지 기다려주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면 세상의 거짓이 얼마나 어땠는지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된다면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는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될 줄 믿습니다. 톰 나이트가 신학자인데요. 톰 나이트가 쓴 책 마태복음에 보면 이런 오늘 본문을 가지고 이런 문구를 적어놨더라고요. 제가 잠깐 인용해서 읽자면 이렇습니다. 많은 사람이 아무런 걱정 없이 사는 것은 전혀 숨을 쉬지 않고 사는 것만큼이나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어떤 사람들은 너무나 걱정에 사로잡힌 나머지 아무것도 걱정할 것이 없으면 무언가 잊어버린 것이 아닐까 하고 또 걱정한다. 그러나 산상수훈의 전체의 배경에 깔려있는 원칙은 하나님 나라와 그 나라의 삶의 방식이 있다는 것이다. 하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 또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심을 깨닫고 그 관계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우리 삶의 주된 힘이요 능력이 될 때에 때로는 그 길을 걸어가며 염려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심으로 능히 이겨낼 수 있다. 아멘. 제가 요즘 좋아하는 찬양 한 곡이 있는데요. 그 찬양을 같이 불러보고 싶었는데 악보가 없더라고요. 가사만 제가 한번 불러드리려고 하는데 PPT로 뜹니다. 네, 뜨는데요. 가사가 이렇습니다. 제목은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죠? 깊어진 삶을 줄게 라고 되어 있는데요. 가사가 이렇습니다.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 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았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아까 읽었던 26절 말씀해 보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또한 아까 읽었던 말씀인데요. 우리 3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는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세상의 권력을 얻어내거나 성공을 얻어내서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결코 아닐 겁니다. 예수를 믿는 것으로 명예로운 삶, 때로는 지고 내가 포기하고 오늘 아침에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희생해서라도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삶이 될 때에 그것이 우리에게 명예일 것입니다. 우리가 성공해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은 어찌 보면 화려할지 모릅니다. 우리가 뭔가를 많이 차지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더 값지다는 생각이 들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 이전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은혜로 이곳까지 왔음을 기억하지 못한다면 세상은 그 거짓 앞에 네가 성공해야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 네가 돈을 더 많이 벌어야 하나님이 너를 통해 일하실 거야. 네가 재능이 더 많아야 돼 라는 것에 속고 살아갑니다. 재능이 없고 가진 것이 없고 아무것도 없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하나만으로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그 세상 가운데 치열한 삶을 살아내는 은혜가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에게 내일 뭐 입지가 중요하지 않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모든 것들 가운데 입히시고 먹이심을 깨닫는 것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양정교회 성도 여러분들, 우리의 생각과 관점이 하나님을 향해 있길 원합니다. 그분이 나의 아버지시오 눈이나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임을 깨달을 때에 세상이 두렵지 않고 세상 앞에 때로는 넘어지고 쓰러진다 할지라도 다시 한 번 더 그리스도인으로서 명예를 지켜가는 당당하게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2020년 한 해도 새로운 마음이 결단하고 도전하고 다시 한 번 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기를 힘써 지켜가는 은혜가 우리 모든 삶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